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번째인데요. 3장 22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몇 번 스치면서 봤던 말씀인데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고 있었던 그런 장면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앞 시간에 저희가 내용 본 것이 어떤 부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봤고요. 그 보게 된 이유는 부자란 단어가 누가복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또 봤던 내용들은 뭐였냐면 가난한 자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가난한 자의 구원이라기보다는 그 구원은 찾아내신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가난하니까 구원받고 부자니까 구원 못 받고 이런 어떤 공식보다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그들에게 있는 구원이 하나님이 찾아내신 구원이다 이런 각도로 내용을 봤고요. 그 앞에는 또 성령에 대해서 또 그 앞에는 뭐 구원에 대해서 또 그 앞에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누가복음 전체가 어떤 모양인가를 제가 한번 봤던 적이 있었고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다.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그런 각도로 내용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말씀을 준비할 때 이걸 저게 막 서치해가지고 뭐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보고 계속 묵상하고 계속 누가복음 볼 때는 누가복음밖에 안 봐요. 가능한 왜냐면 거기 계속 이렇게 내용을 보고 누가가 이 편지를 받는 그 데오빌로에게 뭘 말하기 위함일지를 계속 답은 알고 있지만 그 답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들을 택하고 있는지를 계속 지금 추적하고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어떤 기뻐하다 이런 부분에 좀 역점을 둬서 말씀을 좀 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2번째고요. 기쁨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기 원합니다. 가까이 한 번씩 듣는 사람들은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좀 보고자 하고 말씀을 조금 따라가고자 하는 분들한테는 아마 큰 도움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뭐 우리 성도님 말고도 또 외부에서 말씀을 좀 듣는다는 부분들을 가끔 듣는데요. 같은 은혜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 오늘 말씀도 3장 22절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했고요. 또 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는데 소리가 난 그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다. 기뻐하다는 말에 왜 이렇게 집중을 했냐면요. 뭐 기뻐하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한 16회 정도 나와요. 물론 어떤 긍정적인 내용도 있고 어떤 뭐 기뻐하겠냐 이런 말씀도 있지만은 누가복음에 16번 정도 나오는데 이것이 신약에서는 월등히 랭킹 1위고요. 빈도수가 신구약을 따지게 되면 한 3위 정도 돼요. 뭐 이사야서랄지 그런데도 기뻐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기뻐한다는 말이 신약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복음에서 그럴 것이 누가복음의 성경 전체에서 그 양이 8번째예요. 7번째까지 다 구약에 있어요. 그렇죠? 신약에서는 어떤 게 내용이 제일 많냐? 마태복음 같지만 사도행전 같지만 로마서 같지만 사실은 누가복음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을. 왜냐하면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냥 동료에게 편지하듯이 할 수 없었고 또 이웃 주민들에게 이웃 성도들에게 보내는 식으로 편지를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위 공직자에게 정말 중심을 다해서 쓰는 하나의 글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다각도로 좀 증언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 기뻐하다는 말을 조금 보게 되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카이로, 그렇죠? 이런 말인데 이것도 기뻐한다는 의미예요. 그 성경을 좀 헬라어를 좀 보다 보니까 뭐 많이 참고하면은 서로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좀 좀 보니까요. 이 어떤 의미를 쓰냐면 기뻐하다인데 너무 행복해서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냥 기쁘다. 뭐 사랑도 뭐 아가페 뭐 이렇게 뭐 스톨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되게 표현이 사랑이라는 표현도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뻐한다는 표현도 사실은 그냥 하나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도 뭐 아이를 낳아서 기쁘다. 그렇죠? 또 예를 들면 뭐 계약 직원으로 막 일을 하다가 정직원 됐어. 기쁜 게 있잖아요. 또 선물을 꽃을 받았어요. 기쁜 게 있잖아요. 가다가 돈 만 원 주셨어요. 기쁘잖아요. 다 기쁘지만 좀 다른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는 은혜, 또 기쁨이 있잖아요. 또 다른 것들 성경에서도 기뻐하다는 그 표현을 헬라어를 좀 다르게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아, 왜 그랬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좀 이렇게 좀 무겁지 않게 내용을 좀 보고자고요. 카이로 이 얘기는 은은하면서 행복이 이렇게 차오르는 기쁨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오데케오라는 말인데요. 에오데케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아주 만족스럽게 기쁜 거예요. 만족스럽게. 기쁨은 기쁨인데 막 가득 차는 기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뭐 아이 낳을 때 그 기쁨과 그냥 밥 먹을 때 기쁨이 다르잖아요. 배가 고픈데 밥을 먹었어. 내가 진짜 먹고 싶었던 거야. 이야, 이 기쁨하고 자식 얻을 때 기쁨이 다르잖아요. 같다고 말할 수가 있나요?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내용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에오데케오 이 말은 기쁨은 기쁨인데 만족스러운 기쁨이 이렇게 있는 거죠. 만족 그 어떤 그런 그냥 가벼운 기쁨이 아니라 가득 찬 기쁨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갈리아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갈리아오. 아갈리아오. 오메가죠? 네. 아갈리아오 말인데 이거 어떤 거냐면은 너무 기뻐가지고 날뛰는 거예요. 환희. 예? 또 환희라고 말하면 되나요? 환희. 그렇죠? 어떤 가득 찬, 막 그 어떤 그 너무 기뻐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아갈리아오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카이로, 그렇죠? 에오도케오, 아갈리아오. 이렇게 뭐 아가페라고 또 연결돼 있더라고 어근이 보니까는 어쨌든 간에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제가 가볍게 봤기 때문에 사실은 요 기뻐하다는 말을 요 세 가지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좀 내용을 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뻐하다는 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좀 그 나와 있는 부분들을 쭉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한 그런 표현인데요.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천사가 말하는 거죠. 네가 아이가 없었잖니. 그래서 네가 세례요한이 태어나면 너도 기쁠 것이다. 그렇지 않냐?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도 그 세례요한의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왜 하냔 말이야. 그렇죠? 뭐 필요하면 하겠죠. 아, 당연하죠 그거야. 그러니까 왜 세례요한의 탄생을 많은 사람이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냔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할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세례요한의 사역과 연결돼요. 세례요한이 뭘 사역했냐? 주여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오심과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 기뻐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은 그 막 행복한 기쁨을 말을 해요. 그렇죠? 지금 말하고 있는 1장 14절, 그렇죠? 1장 쓰는 말씀은 기뻐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를 얻어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제사장 직분을 뻔히 하고 있는데 아이가 없어. 그렇잖아요. 뭐 그런 가운데 아이가 딱 생겼으니 얼마나 기쁘고 그 아이의 탄생을 부부끼리 안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그 말을 알려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떤 이 처음에 말했던 그 카이로 이 기뻐하다는 말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또 그 세례요한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로 내용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47절입니다. 1장 47절 말씀 보니까 같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건데 구약을 인용해서 같이 47절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리아도 자신의 임신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임신에 대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엘리사벳을 만나가지고 세례요한의 어머니 서로가 지금 임신 중에 있는 거예요. 임신 중에 있는데 먼저 임신한 엘리사벳을 마리아가 친척관계니까 마리아가 방문을 해서 만나서 그 본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뭐 어떤 걸 말할까요? 내용을 좀 보니까 기뻐 날뛰는 환희에 찬 그런 기쁨인 거예요. 야, 드디어 그렇죠? 어미이면서 그 아이를 품고 있는 마리아 입장에서 드디어 주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날뛰면서 환희에 차가지고 기뻐했다는 말로 이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마리아의 그 표정이 눈에 이렇게 마리아 얼굴을 제가 알지 못하지만 마리아의 그 얼굴이 얼마나 기뻐했고 얼마나 환희에 찼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환희에 찬 기쁨을 내가 가져본 적이 얼마나 있나 생각을 해본 거예요. 맛있는 잡채 먹으면 좋아할까? 아, 기쁨이 마리아는 이 정도의 기쁨이었구나. 그냥 같은 기뻐다지만 세례요한의 기쁨은 막 행복에 찬 거예요. 하, 마리아 기쁨은요 막 발을 막 구를 정도로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그렇죠? 본인의 임신에 대해서 그냥 보통 여인들의 기쁨보다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날뛰고 막 박수를 치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넘어갑니다. 2장 14절 되게 중요한 구절인데요.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거 어떤 기쁨이냐면 아주 만족스러운 에오데케오 두 번째를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1번, 2번을 한다라면 두 번째를 쓰고 있는 거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이 누구냐? 구원받을 자,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기쁨의 구원이라는 말씀은 여기서 사실은 말씀을 좀 정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어정쩡하고 하나님께 막 후회 막급하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마 너무나 그 한 것이 갈등이 되고 이런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쁨의 구원이었다. 그 기쁨 가운데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그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고요. 6장 23절입니다. 6장 23절. 3장을 읽었으니까 넘어갑니다. 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인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날에 기뻐하다는 말이 나왔어. 어떤 기뻐함이냐면, 어느 날의 기뻐함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가 올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가 올 때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너희가 행복해라. 행복한 차원에서의 기쁨이에요. 카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묵상할 바가 크죠.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압박을 당하고 푸시를 당하고 제외를 당하고 박탈을 당하고 이런 속에서 그에게 깊은 행복과 기쁜 희열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은 저 이름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그 자체가 내가 핍박받는 그 자체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표현으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해라 행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정렬할 수 있고요. 필요한 구절들만 봅니다. 10장 17절입니다. 10장 17절 같이 한번 70인들이 전도하고 돌아온 장면인데요.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전도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보니까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능 있게 역사하는 것을 실제 현장에서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아주 행복해하는 이 복음이 맞고 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맞구나라고 그들이 감동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본문에서 내용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10장 어떤 말씀이 17절이죠. 그러면서 그 밑에 몇 구절 더 나오는데요. 21절 말씀입니다. 10장 2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묵상할 바가 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필요할 때 신성을 이용하셨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 살지 않고 신성을 동원하셨냐. 신성을 활용했냐 이런 의문들이 신학계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완전한 인간 아니지 않냐, 우리하고 다른 인간 아니냐 이렇게 접근되는 거죠. 그러면 그 십자가의 죽음도 고통스럽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해석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신성을 가지고 있던 분이지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렇죠? 공생애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그가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신성을 발휘해서 무리를 걷고 신성을 발휘해서 오병의 사건을 일으키고 신성을 발휘해서 병자를 낫겠다라고 보잖아요. 이렇게 다 성경에 난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말하자면은 이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성을 발휘했다. 우리 그냥 이렇게 믿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언급한다면 고민할 게 많은 거예요. 신성을 발휘했다라면 그는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른 해석은 그가 하나님이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철저하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셨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이 그냥 막 안 아픈데 아프신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그 뭐랄까 꿈인 게 아니라 실제 고통 가운데 그가 죽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원래 이 본문 내용들도 보게 되면 성령께서 그렇죠?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그를 증언하시고 또 인간이신 예수님을 성령께서 계속 도우시는 거예요. 이미 이 장면은 공생애를 시작한 장면이잖아요. 훨씬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는 왜 무리를 걸을 수 없고 오병이어 사건이 우리에게 왜 없냐. 사실은 선교지에서 현장의 필요에 따라서 많은 이적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마포대교 밑에서 한강을 가를 이유가 있으면 갈라지겠죠. 안 가르시는 이유는 가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실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죠?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쪽 옮긴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는 신성 동원하시고 아무런 위험 없을 때는 인성으로 사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사시면서 그렇게 생을 사신 게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고, 그렇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그 이유는 그가 사람의 아들로 사람으로 제한된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에게 죄가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뻤다는 이 이야기는 세 번째 이거예요. 환희에 찬 기쁨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무 기쁨에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또한 그런 기쁨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했을까? 살포시 미소를 띄웠을까? 아니면 막 가득 차서 기쁨이 있었을까 생각해보게 되면 이 아갈리아오 이 표현을 쓰고 있음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환히 찾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 기뻐하셨구나. 기쁨에 계셨구나를 내용을 통해서 좀 이렇게 내용 본문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32절입니다. 12장 32절. 32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줄 때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아, 이놈이 이거 말아먹을 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이 막 뭘 졸라가서 하도록 허락을 하고 얼마를 후원해 줬는데 늘 노심초사야. 망할까 봐. 근데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때 기뻐하셨다. 그 말씀을 그렇게 12장 32절 말씀에서 그렇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어떤 기쁨을 썼냐면요. 이거는 두 번째예요.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에우데케오. 내가 너희에게 이 나라를 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그 계획이 진행됨에 대해서 만족함이 있으신 거예요. 막 근심의 눈초리로 견눈질하면서 야 저거 말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만족스럽고 삼위 하나님께서 이걸 결정함에 있어서 너무 자체적으로 충족하시고 또 이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게 저들 속에서 이루어 나갈 것인가가 그런 것을 내포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만족스러운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으셨다. 하나님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예전에 이런 말 사용할 때 되게 닭살 돋았어요. 전지전능 이런 말 있잖아요. 전지전능 뭐 무소부재. 근데 이 말이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물컵에 물을 붓잖아요. 그 물과 물컵이 맞닿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에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고 어디에나 편재하신 분이세요. 그렇죠? 그분이 이 우주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저 태양을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저 이 태양계와 은하를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바람과 공기와 빛을 허락해 주셨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누가 기획하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걸 기획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작은 거 하나 기획할래도 20명 하나 모이고 기획할래도 온 시간을 다 보내야 되는데 이 태양계를 창조하시고 기획하시고 진행하시고 또 창세전에 우리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분들을 택함에 있어서 기뻐하심이 가득하시고 아유 너무 우리가 계획해서 현실 모르고 계획해서 아이고 착오가 있네. 이런 오류 없이 이런 물러섬 없이 완벽한 구원 계획 가운데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심이 하느님에게는 만족스러우셨다. 그렇죠?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야. 그냥 기뻐하는 게. 그렇게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13장 17절입니다. 13장 17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렇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그 자체가 저분이 메시아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저분이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 인간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인간이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안을 수 있고 내가 밀 수 있고 손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이지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이 이게 확신이 들고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분의 사역을 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어떤 기쁨이냐? 행복함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깨달아질 때 이 말씀에 증거되어 사람들이 변화되어질 때, 그들이 돌아올 때, 그들이 만나질 때, 그들이 연결될 때, 찾게 될 때 기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쁨이 있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17절입니다. 15장 7절. 잘하는 구절인데요. 15장 7절 말씀 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뻐함이냐? 행복함이 있는 의인 99명의 하나님의 저 큰 계획이 저 한 영혼을 하나님이 또 찾고 말았구나. 잃어버려서 저 당나귀 같은 저 그 성도들 나 같으면 진작 포기했을 건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그의 인생을 동원하고 그의 환경을 동원하고 그의 가정을 동원하고 생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도록 끝까지 쫓아가셔서 살렸다는 그것이 의인 99명이 그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저라함을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하면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보니까 잘 알고 있는 구절, 잃었다가 돌아온 탕자 비유를 말씀하는데 32절 말씀 보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어떤 구절이냐면 32절 말씀에 이것 또한 행복인 거예요. 야,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냐? 이 기쁜 거 아니냐?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이 모든 의미의 바탕에 뭐가 있냐면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였던 모든 것들 속에서 지향하고 있는 목표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 자체가 기뻐하시는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한 구절 더 보고 내용을 정리합니다. 15장 37절입니다. 15장 37절, 아, 16장이죠? 네, 요건 좀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긴 내용들이니까. 자, 여기까지 내용 보고요. 뭐, 내용이 한 16회 정도 나오는데요. 좀 필요한 구절만 좀 봤습니다만은, 이 기뻐한다는 표현들이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고백들이었고, 또 그 또한 기뻐하신 가운데, 받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사회에서 제외된 자들의 구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부자들은 무조건 지옥 간다는 측면이 아니라 부자가 네 물질과 그 경제를 의지하고 있는 만큼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부자의 구원 또한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냔 말이야. 누가?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있는 그 자가 구원받는 거야. 근데 우리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 어떤 가능성이 있어 보여. 구원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럴 때 잘 순종하고 회개할 사람으로 보여. 가능성이 보이는, 구원의 가능성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야.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인간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구원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런 인식을 갖기 쉽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싹수가 보이는 거예요. 싹수가 구원을 하면은 참 좋을 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 가운데 있어. 죄인 상태에 있었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에 있는 사람 상태였어요.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머물고 있는 아담 안에서 죽어 있는 사단에게 잡혀 있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능성이라는 0.001%도 없는 거예요. 가능성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가능성이 아예 우리에게는 없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의지가요. 구원받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의지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조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구원받기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딱 들어오다 보게 되면, 야, 이분은 참 믿음이 참 준비됐네. 이런 사람 보이잖아요. 아, 이 사람은 교회 왜 왔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가능성이 돼 보이고, 의지가 있어 보이고, 조건이 되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엎어질 때, 이런 단어에 걸려서 엎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요. 아, 나는 하나님께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걸 이제 알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알고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 아무런 내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마음의 자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본인에 대해서 어떤 도대체 평가를 하길래 실망하냔 말이에요. 본인이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어떤 자격과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자로 보는 것입니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구원은 가능성 있는 사람, 또 어떤 의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시작하시면 이것을 이룰 만한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전적으로 죽어있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100% 세우지 않으면 세울 수 없는 그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은 기뻐하심의 구원이었다. 하나님이 어저께 내가 한 50살, 50년 지켜보다, 50년 지켜보다가, 아, 예,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라고 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있기도 전에,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있기도 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있기도 전에, 증자할아버지가, 고자할아버지가, 그 우리 할아버지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아브라함의 구원은 그렇게 된 거예요. 모세의 구원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 또한 미리 하시고 작정하시고 그들을 부르심에 우리가 풀려진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는 기쁨이었다라고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니까 어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다 잃어버린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제외된 자들이었어요. 제외된 자들. 그리고 가능성이 없는 자들에서 자격미달, 그리고 조건이 안 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은 기뻐하심의 구원이었다. 혹시 마음이 무너지고 이런저런 걸로 마음이 흐트러져 가지고 짜증스럽고 모든 것들을 뒤집어엎고 싶고 가면 살면 삶 살수록 너무 힘든 것 같고 인생에서 그런 걸 많이 느낄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그 구원은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생각도 안 하는 그 구원이 창세전에 하나님 허락하신 완벽하신 기뻐하심의 구원이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갈등 속에 겨우 그냥 무마해서 하신 구원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전적인 찬송과 동의와 적극적인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성취된 것이다. 말씀을 그렇게 받으시는 것이 실제 맞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봅니다. 저는 가끔 이제 누가복음 보면서 가능한 다른 성경을 좀 안 보고 누가복음 자체로 이제 내용을 좀 보고 있는 편인데요. 사도행전은 또 누가가 쓴 책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사람의 구원인 거야. 그렇죠? 또 그 구원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죠. 작정된 사람의 구원이다. 그냥 내 행동 거지를 보고서 판단하신 게 아니라 미리 작정하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왜? 그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죠? 그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함으로 구원 가운데 초청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구절 몇 구절 더 보고 싶은데 시간상 우리 로마서 한번 말씀 읽고 마칩니다. 로마서 이 말씀이 적절할 것 같아서요. 로마서 8장 한때 엄청나게 제가 많이 봤던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알아서 예지, 미리 안 거예요. 하는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정하셨어요.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과거 완료돼요. 그리고 하실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하신 거예요. 그렇죠? 시차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 기뻐하심의 구원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사모심에 후회함이 없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이 비밀을 알게 하는데, 아이고 괜히 알겠네, 이런 후회가 아니라 그 구원하심에 기뻐하심 가운데 구원하신 거예요. 행복한 구원, 행복한 구원, 만족스러운 구원, 환희적인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그런 감격과 감동 가운데 데오빌로에게 이 글을 쓰는 거예요. 당신의 구원도 이런 구원이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도 너의 구원이 이런 구원이다. 누가는 제자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게 되면 바울 옆에 있던 것으로 보이고 바울을 전적으로 도왔던 것 같지만, 물론 그거는 바울 중심의 시각에서 발생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이런 사역을 동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큰 계획들을 계속 드러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을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진 못했지만, 이런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뭐냐?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였고, 모든 기뻐하는 사람들이 기뻐할 그 이름이었고, 기뻐하는 그 구원 가운데 초대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기뻐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주역임을, 또 어떤 주인공임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계속 기뻐하는 이 구원 속에 구원의 크기가 더 크게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